마지막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보내면서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까지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근 대여섯 시간 동안 이야기도 나누시고 행동으로 하신 그 가르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지난주 중에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그분이 왜 태어나셨는지 왕으로 또 우리 대신에 아버지께 저주받으려고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셨던 것을 생각했고 그분 덕분에 우리의 삶은 뚜렷한 두 가지 특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쁨과 평화입니다. 마음의 평안과 이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평화를 우리의 삶의 뚜렷한 두 가지 특징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하시려고 이제 돌아가시기 전 몇 시간 전에 제자들과 대여섯 시간 함께 계시면서 하신 말씀과 행동을 돌이켜봅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 스스로가 이제 그 영혼의 죄책감이 없어지고 아버지의 저주가 우리에게서 사라져서 이 세상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리 영혼의 평안함을 빼앗아갈 수 없고 또 이로 인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무슨 일을 당해도 기쁨으로 감사하게 하셨으니까 어떤 식으로 그 기쁨과 평강과 감사를 삶에서 표현할지 거기에 대해서 들여다봅니다. 요한복음은 아주 특별한 좋은 소식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다르게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뭉뚝 잘라서 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많은 지면을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요한복음도 13장에서 17장이 엄청난 많은 내용을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몇 시간 식사하며 나눈 이야기 그게 전부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게 13장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잠깐 13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어봅니다. 이제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자신의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식사 중에 사탄이 벌써 시몬의 아들 이스가롯 유다의 마음 속에 주님을 배반하여 넘길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분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어 한 곳에 두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 후에 대야에 물을 부으셔서 제자들의 발들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게 13장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12절 17절 앞부분에 바로 아주 그야말로 몇 분 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저녁 식사 가운데 예수님이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왜?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은 자기가 사람으로 와서 30몇 년을 사셨던 그 목적을 달성하는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고통 하나가 남아있기 때문에 왜? 그것 때문에 30여 년 삶을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 보내셔서 이게 이루어지면은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때가 아버지께서 하늘 그 높은 곳에서 사탄이 건드렸던 영광을 회복하시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회복하시면 아들의 영광을 회복하시려고 죽으셨을 때 몸이 사흘 동안 썩지 않게 보관하셔서 살려주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니 그 죽으심을 통해서 아버지가 아들도 영광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두 분 다가 하나님이신 것이 이제는 누가 부인할 수 없게 다 드러나게 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이 세상 땅끝까지 이제 영광받으신 아버지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받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사람, 어떤 이야기꾼이 아니라 자기들 눈과 귀로서 보고서 그대로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앞에 지금 식사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전해야 할까? 내가 한 말이 진짜입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습니다. 내가 손으로도 만져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 자세가 그 말을 듣는 대상에게 어떠해야 될까? 예수님이 보여주시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큰 형님과 맏형의 자세로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를 보여주셨다. 갓난아기,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어떤 나이층으로 보았느냐 하면은 30장에서 30절에서 35절 각전 13장에 가면 어린아이들이란 말을 썼습니다. 34절에 어린아이들아. 그게 그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450년 전에 메디컬 닥터들이 잘 아는 히포크라테스가 사람의 일생은 7개로 나누어진다. 보통 7로 나눠서 계산해서 태어나서 7살까지 하나로 계산합니다. 부모가 무조건 도와줘야 되고 부모 없이는 살 수 없는 어린아이, 그 단어를 여기다 썼습니다. 그렇게 자기 제자들을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에 있다 보고 엄마의 아버지 심정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맏형이요, 아버지요, 엄마의 심정으로. 그러니 이제 다섯, 여섯 되면 부모님의 말귀를 알아들을 때 그 애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부모가 무릎에 앉혀서도 이야기하고 무릎 꿇고 그의 눈을 맞춰서 이야기도 하는 식으로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어린애를 씻기기 위해서 기저를 갈기 위해서 바닥에 누워 있으면 아버지든 엄마든 자기도 무릎을 꿇고 그 낮은 자리로 가서 아기를 챙겨줘야 합니다. 뻣뻣하게 서서 내가 아버지고 엄마다 이렇게 자존심을 내세우시는 어기라는 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복된 사람들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우리를 섬겼듯이 우리가 섬겨라고 명령을 주셨으니까. 17절에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너희들이 나에게서 배웠으니 알았지? 근데 그리스 원문에 가면은 알았다면 복되도다 너희여 만약 그대로 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복되도다 만약 안 것을 한다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명령을 다 알고 복된 사람으로 지켰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그 이야기한 겁니다. 복되도다 우리여 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명령에 따라 예수님 우리에게 섬겼듯이 우리도 서로를 섬기기 때문이다. 우리 지금까지 신앙생활 몇 년이 됐든 몇십 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40년, 50년, 60년이 되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2024년 12월 29일 아침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과연 같은 제자들 사이에 교회 멤버들 사이에 내가 섬기는 마음의 영혼의 자세로 하였던가? 아니면 그것을 섬기고 나서 인정받아야만 하는 마음을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었어. 그게 안 됐을 때 섭섭하고 또 어떤 때는 미워하고 기분 나빠하는 내 감정에 끌려가지는 않았는가? 예수님께서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은 위선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인정받았어? 그러면 너희 보상은 그걸로 끝이야.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복되다 할 때는 예수님의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이 행동을 통해서 그분이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우리가 정신 바짝 들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 도시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료 실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적적으로 찬송하여서 그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부터 전도하는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특별한 교회, 그 교회 멤버들에게 빌립보 2장 5절에서 8절에 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세요. 곧 그리스도 예수님 마음입니다. 예수님 안에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계시면서도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이 가질 것을 스스로 그만두었습니다. 7절.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자신을 비워서 노예의 모습에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면서 자기를 낮추시고 어느 정도까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십자가에서 죽는 데까지 순종했습니다. 왜? 그게 주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노예가 가진 전부를 바치는 모습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식사 중간에 이제 이들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곧 죽고 살아날 것 아버지와 나의 영광을 증거할 때 마음 자세, 그 행동, 눈빛 하나, 옆에 사람을 대한 마음의 태도 내가 몸으로 가르쳐줘야 되겠다. 보통 큰 집에는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노예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녁 식사를 초대한 그 손님들이 오면은 입구에서 큰 독에 들어있는 물을 가지고 발을 씻겨주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가의 부모님의 다락방에서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었다. 그 말은 노예들이 일할 때 겉옷을 벗어야지요. 주인 앞에 와서 예의를 차렸고 이제 일할 때는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지고 허리띠를 메고 대야에다 물을 받았다. 이건 노예가 하는 일이지 손님이나 주인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왜 제자들은 지금 비스듬히 식탁에 기대어 발만 뒤로 하고 있으니까 발 뒤에 무릎을 꿇고 한 사람씩 발을 씻겼다. 바로 유다까지 발을 씻겼다고 했습니다. 왜? 2절에 바로 그 직전에 사탄은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의 파란 영질 생각을 이미 넣어주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로 유다의 발까지 씻었다. 다 씻기신 후에 다시 겉옷을 입으시고 기대어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게 그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왜 이런지 알겠니? 너희가 나를 랍비라고 부르지? 유교 사상에서도 부모보다도 더 무섭고 중요한 분이 스승, 선생입니다.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랍비라. 그건 스승보다 더한 분입니다. 스승들이 스승이라고 부르는 분이 랍비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랍비는 네 사람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200만 이상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부르지? 나를 그대로 닮아가겠다고 3년 반 동안 나를 따라다녔지? 그리고 나를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부르지? 그래, 확실히 나는 너희들의 랍비고 그래야 한 거 맞아. 그런데 내가 랍비가 너희 발을 무릎 꿇고 씻겼어.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발들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건 명령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mandatory 명령입니다. No option. 내가 원하면 하는, pick and choose,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노예가 무슨 자기가 노할 힘이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15절 모범을 example 모범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너희도 마땅히 그래야 하느니라. 그 다음에 무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 말씀을 한다 말은 이건 영원히 바뀌지 않는 진리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너희가 자신의 주인보다 더 높지 못하고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내준 보다도 위대하지 못해. 자, 이걸 알았지? 복되도다 너희야 너희들이 안 거 하면 그걸 하지 않는다면 복되지 않는 겁니다. 그 말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죄씻음에 대한 평화와 성령께서 샘물처럼 펑펑 솟아나게 하는 기쁨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대신 있을까요? 캐머플라지 거짓으로 마음의 평강을 누리려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하는데 오는 기쁨 그거는 있다가 없다가 합니다. 왜?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달렸으니까. 그래서 거짓 평화 우리가 추구하게 되고 사람들이 우리의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에 따라 기뻐하고 슬퍼하는 가짜 위선자로 살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복되도다 너희여 너희도 레바이처럼 똑같이 서로에게 그렇게 한다면 내가 사람으로 와서 이 목적을 이루어서 너희들 영혼에 평강과 기쁨을 약속한 아버지와 내가 약속한 성령님이 오셔서 계속 일어나게 하는 그 일 너희들이 계속 가지게 돼.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가장 어려운 자리에 사람의 눈으로는 보잘것없는 사람 혹은 가장 나쁜 악독한 죄인 미워하는 대신에 고개를 돌리는 대신에 저 사람이야말로 노예로 오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 사신 예수님의 이 봉사가 섬김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다. 자세로 그분에게 접근할 때 이 열두 사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의 나라가 이제 영혼 속에 깨끗하여져서 왔다는 그 말을 할 때 마음과 행동이 일치되어서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거다 이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가 바로 이 열두 사도들을 통해서 번져나간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자리에서 똑같은 그 마음의 자세에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비결은 하나뿐입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나 자신의 어떠함을 깨닫게 해주신다면 아버지 사랑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 제자를 향한 사랑도 깨닫게 하시고 실제로 예수님이 노예 자리에서 하신 일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거 벗어나면은 뭐 지가 뭐라고 나한테 이렇게 해 하는 사탄이 유다에게 넣어줬던 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복되도란 말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로마 교회에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가장 중심인 도시에서 많이 알고 좋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도 교회 멤버들로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쓴 13개의 편지 중에 이처럼 철저하고 자세하게 논리적으로 편지를 쓴 게 없는데 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그러한 자리에 내놓으라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 분명히 그랬습니다. 5장 8절 9절 10절에 우리가 아직 재혼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아들을 죽여서 증명을 하셨다. 곧 우리가 하나님하고 원수로 살면서 멋대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도 모르게 자기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하고 우리가 원수가 아니라 다시 친구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그 아들을 살려서 그 아들 이름으로 우리가 죄에서 영원히 구원을 받게 하였다. 이러한 자리에 저희들이 들어갔으니 이 노예의 마음을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마음에 이 예수님만 비춰주시면 우리는 갑자기 아, 나는 예수님의 이 은혜가 아니었고 죄인인데 되어 나를 예수님을 죽여서 건져주신 아버지의 사랑에 붙잡혔으니 어찌 내가 인정받고 잘난 체하거나 오해받고 심지어 배반당하더라도 손가락질하며 미워하며 무시하며 안 보면 된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하죠.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에 오늘 이 시간까지를 정리하면서 예수님의 자기를 비운 노예의 마음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비춰주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섬기는 이 노예의 마음과 그를 통하여 예수님과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심을 저희들이 맛보고 그 자리로 즐겁게 나아가며 감사의 섬김의 자리로 가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